디모데전서 1장 6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광고 시간에도 우리가 같이 읽었던 것처럼 올해 2026년도의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경건한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제 성구는 마지막에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11절을 저희가 주제 성구로 잡았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한 주 비웠고요. 그 전주에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갖추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하시면 아래 위로 고개를 끄덕. 예.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나면 예, 웹사이트에 올려놔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 3절에서 5절까지 했던 말씀과 오늘 하는 6절에서 11절까지 했는 말씀은 사실은 하나의 설교로 준비를 했었어요. 하나의 설교로 준비를 했는데 길어서 좀 나눴던 거거든요.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른 복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영향력이에요. 바른 교훈은 뭔가 하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고 진리예요. 그 말씀에 있으면 좋은 영향력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을 갖추는 겁니다. Be equipped with the love. 그래서 사랑을 갖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그냥 뭐 사랑해 그러면서 말랑말랑한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가르쳐 준가 하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되어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지금 보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디모데 목사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당시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어지러웠거든요. 바른 교훈을 강조한다라는 말은 잘못된 교훈이 있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게 있으니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교훈을 오늘 성경에서는 다른 교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다른 교훈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져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러니까 사랑을 갖춰야 돼. 근데 그 사랑은 청결한 마음이어야 되고 선한 양심이어야 되고 거짓 없는 믿음이어야 돼. 그러면서 목사에게 먼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 목사에게. 그리고 그 목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사랑을 갖추는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는데 목사인 저에게 먼저 하시는 거예요. 정 목사야, 네가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랑을 갖추어야 라스베가스 장로교회를 그렇게 가르치지. 그래야 사랑을 갖추는 교회가 될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긍정적인 모습이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었다면 오늘 읽은 이 말씀은 6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받는 어려움을 이야기를 해요.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독소. 탁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 다른 교훈이 들어가면 교회에 마치 독소가 독극물이 퍼지는 것처럼 퍼져가는 거예요. 뭐 화약 무기라는 것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독이 들어오는 것이다 이거예요. 다른 교훈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훈은 어떤 건가 우리 조금만 좀 살펴보면 6절 말씀에서 뭐라고 가르쳐 주는가 하면 바른 교훈에서 벗어난 것 바른 교훈에서 벗어난 것을 다른 교훈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에서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있던 거예요. 즉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 바른 교훈에서 벗어나면 다른 교훈이에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건가 하면은요, 이게 군사 용어거든요. 당시 로마 시대 때 어떤 건가 하면 여러분 관역 있죠. 타겟이 있잖아요. 그 타겟에 총을 쏘든가 화살을 쏘든가 그럴 때 활을 쏘든가 그러면 그 관역에 타겟을 이렇게 딱딱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안 맞고 빗겨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요 말을 꼭 하는데. 그렇죠?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타겟에 맞지 않고 빗겨나가는 것을 하말티아 죄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벗어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이 들어오면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딱딱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짝 빗겨나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헛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헛된 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냥 왜 쓸데없는 소리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끔씩 실없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이러는 거예요. 아유, 내가 어저께는 잠을 자는데 너무 잠을 험하게 잤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다 보니까 내가 양말을 벗어갖고 입에 물고 자더라고. 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헛된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헛된 말은 바른 복음을 해치는 말, 교회를 상하게 하는 말 혹은 행동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저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빈소리. 여러분 빈깡통, 빈수레가 더 요란하다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빈깡통에서 나는 소리.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마치 뭔가를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막 도전하는 거. 아, 성경 그게 아니라고. 그게 헛된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싸우려고 덤벼요. 우리가 아니,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 그게 아니라고. 내가 본 건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멋대로 적용을 하면 싸우자고 덤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멱살 잡고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안 들으면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런 헛된 말,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율법 선생이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7절에 율법 선생이 되려 하나, 누가요? 이 헛된 말을 한 사람. 이 헛된 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냥 다 바른 교훈에서 벗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율법 선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선생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7절 말씀 앞에 자막이 있으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당시 사회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할게요. 요거는 이제 성경 공부식으로 요 말씀을 드릴게요. 율법 선생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초대교회의 신종어입니다. 새로운 단어입니다. 요즘 뭐 젊은 세대, MZ세대라고 그러죠. MZ세대들이 말을 이렇게 줄여갖고 새로운 말들을 많이 뭐 만들어내고 하듯이 율법 선생이다라고 하는 요 단어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에서 사용하던 단어예요. 교회 밖에서는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왜 율법 선생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과 그리고 나머지 열두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사도 바울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거 가르쳤어요. 맞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맞죠? 우리 교인들 맞죠? 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겁니다. 아,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건 맞기는 맞는데 아, 뭔가 아쉬워. 뭐가 조금 아쉬운 것 같아. 아, 그거 말고 모두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가지고 들어와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쉽게 얘기를 할게요.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200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할례 받아라 말아라 요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의 관습대로 할례를 받았거든요. 이게 할례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아무도 시비 안 걸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왔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맨 처음에 초창기의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유대인들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 조인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기는 하는데 자기들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하고 뭔가가 다른 거예요. 요게 해결이 안 되니까 영 꺼름칙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요구해요? 할례 받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서 할례 이방인들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회의까지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도 개척을 하고 뭐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고 이 디모데 전서를 썼을 때는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1차로 풀려나고 난 다음에 쓴 편지예요. 시간이 제법 오래 지났어요. 그런데도요, 율법 받아, 할례를 꼭 받아야 돼! 라고 이 주장하는, 전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와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막 들쑤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율법 선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은 사도들이 아주 명확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선생들은 아, 그거 말고 딴 게 더 필요해 그러면서 뭘 하나를 더 하는 거죠. 그것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자기들이 말하는 것, 자기들이 확증하는 것, 자기들이 이해했다고 하는 것까지도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가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파 이야기를 해볼까요? 구원파가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진짜 이단이에요. 예, 구원파는 진짜 이단이에요. 근데 이단이 이 구원파는 어떻게 접근을 하는가 하면 일반 교회, 라스베가스 장로교회나 인천의 주한 장로교회처럼 일반 교회에서는 구원이 없다. 거기 다니면 구원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런 일반 교회에서는 참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참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네 교회에 와야 돼. 구원파 교회에 와야 되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참 예수가 뭐예요? 라고 묻잖아요? 몰라요. 구원파가 저 아주 어렸을 때 일인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일 거예요. 저에게 한번 전도를 하려고 왔던 적이 있어요.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생일이 언제냐고. 그래서 저 2월 12일인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그러면 영적 생일은 언제냐고. 영적 생일 언제냐고. 근데 저는 알아요, 영적 생일을.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그 날짜를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머뭇거렸어요, 일부러. 일부러 머뭇거렸어요. 무슨 얘기할지를 제가 알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일반 육체적인 생일도 날짜를 아는데 영적인 생일을 모른다면 구원 못 받은 거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인 분들 언제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모르잖아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 구원 못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지금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모른대. 머뭇머뭇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면 그러면 선생님은 엄마 뱃속에 있다가 뱃속에서 튀어나올 때 나 몇 월 며칠이구나. 엄마 나 몇 월 며칠 날 태어날게요. 그러고 태어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그렇게 하고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희 동네 이웃 아저씨예요. 그 사람이 저한테 2번 다시는 전도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요. 신천지는 어때요? 이만희가 아버지래요. 이만희가 하나님이래요. 근데 하나님도 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로 말로 의하면? 통일교회 문씨 아저씨도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다니까요? 신앙촌의 박씨 아저씨도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근데 자기들이 믿고 있는데 자기들이 뭘 믿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게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이비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율법 선생이라고 했는데 율법 자체를 사도 바울이 나쁘다고 안 그래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율법은 다 안 지켜도 됩니다. 이러면 이제 잘못되는 거예요. 율법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8절 말씀 앞에 자막이 있네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용도를 좀 알아야 합니다. 율법의 용도에는 선한 용도가 있어요. 분명히 선한 것인 줄 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선하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제가 헬라어는 자주 안 쓰지만 이 단어는 여러분이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에서 한 번만 또 쓸게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선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것을 했기 때문에 열매가 아름답게 나오는 것. 그래서 선한 거예요. 열매가 아름다우니까 선하다고 그러죠. 근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선한 것은 어떤 의미, 칼로스라고 하는 말은 근본부터 선한 거예요. 시작부터 선한 거예요. 근데 율법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율법이 왜 사도 바울은 선하다고 했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의 역사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누가 줬어요?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시작이 선해요? 악해요? 선하잖아요. 특별히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출애굽하는 겁니다. 엑소더스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바다를 걸어서 건너고 광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시내산 앞에 모이라고 그러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계명을 주시잖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요거 한 40초 동안은 졸지 마세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 테니까 우리 조건 하나 세우자. 내가 율법 줄 테니까 이거 다 지키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러셨나요? 아니면 일단 건져내 놓으시고 율법을 주셨나요? 일단 건져내 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때, 구원해 주실 때 야 너 이 성경에 있는 말씀 다 잘 지키면 내가 너희 구원해 줄게 이랬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고 죽음의 구렁텅이 가운데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내 스스로 소망조차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에베소서 1장 4절처럼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아, 예수님을 믿어야 사는구나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 내 백성이야. 노메로왓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자라고 성경을 그때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수해요. 넘어져요. 불법을 행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놈하고 야단은 치시지만 버리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약속으로 맺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은 시작부터가 선했어요. 그리고 선한 의미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 율법을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는가 하면 이 율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로 바꿀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제가 목사니까 목사를 빗대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목사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권면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목사 말 잘 들으라고 이야기해요. 아, 저도 여러분에게 제 말 잘 들으라고 가끔 얘기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제가 요구해요 안 해요? 요구하죠. 그러면 제 요구에 여러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거기까지는 오케이. 거기까지는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는가 하면 내 말 안 들으면 집안에 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가게를 하나 오픈하려고 그러는데요. 핸더슨에다가 할까요? 노스 라스베가스에다가 할까요? 동쪽에다가 할까요? 서쪽에다가 할까요? 그리고 복채 싸들고 온다니까요. 목사가 빈손으로 오면 어떻게 이런다니까 또. 그러면 악이에요 그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람을 여러분 두 글자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교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쭉 나열을 해놨어요. 9절과 10절에서 쭉 리스트를 나열을 해놨는데 수많은 사람 이야기를 해놨어요. 불법한 자, 불순종하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 심지어 뭐 어머니, 아버지 죽이는 자, 동성애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쭉 나열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열한 사람들 중에 가장 기초되는 범죄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불법한 자와 불순종하는 자예요. 그 나머지 모든 죄악들은 불순종과 불법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나머지 일들이 다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다시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자들 때문에 율법을 세우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렇게 불법을 행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너희 그렇게 하면 잘못이야 라고 기준을 세운 거예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세워놨는데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말을 안 들어요. 그게 죄인 줄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교회도 거기에 물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교회 안에 합리주의가 들어오고 교회 안에 혼합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세속주의, 합리주의, 혼합주의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아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가끔은 여러분들 말고 가끔은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아이, 사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살면 손해본다니까요. 이러면서 우리가 합리화시켜가고 있어요. 그게 편하거든요. 그게 편하거든요. 그게 즐겁거든요. 이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도 있거든요. 바른 교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교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상한 진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나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썩어 문드러진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상하지 않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건전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건강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몰라요. 너무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성경을 읽자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 모르고 우리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교훈이 우리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바른 복음의 핵심은 뭘까요?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면 이 교훈은 즉 바른 교훈은 나에게 맡겨주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즉 이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인데 영광의 복음이에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우리는 빛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빛이 비춰지는 거죠. 빛이 비춰주면 어둠은 물러가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으로 가득 찼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세속주의가 판치고 있는 우리 교회 속에서도 그런 어둠의 그림자가 흐트러지고 물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복음은 아무에게나 비춰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성경 많이 읽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저는 봤어요. 저는 봤어요.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그 영어 영문과신데 성경을, 영어 성경을 7번을 읽으셨습니다. 그것도 킹제임스 버전으로. 15세기, 16세기 영어를 공부하시겠다고 킹제임스로 7번을 읽으셨거든요. 예수 안 믿어요. 그냥 영어 공부하느라고 영어 성경 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영어로 독일어로 이렇게 못 읽지만 한글로 성경을 읽어도 한 페이지가 넘어갈 때 이미 눈도 같이 잠지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샬이라고 하는 신학학자가 신약학자가 교수님이 이런 말을 썼어요. 너무 귀한 말이에요. 조금 어렵지만 제가 읽을게요. 영광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예요. 그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게 영광의 복음이라고 했으니까 그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산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증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비록 어리석고 공부도 많이 못하고 뭐 바빠서 많이 못 읽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옆에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저는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교회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반석 위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복음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란 두 번째로 결론이에요. 교회란 이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기 때문에 교회는 이 영광의 복음을 또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교회는 이 영광의 복음 위에 서야 하고 교회는 이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을 갖추는 겁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갖춰진 사랑, 그 사랑을 갖추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비추고 증거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경건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